이사야서 26장 19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앙모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앙모하는 백성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기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자기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주를 앙모하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앙모하는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기 전에 유다 백성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이렇게 똑같이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어디에 있어요? 심판의 길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했고 그리고 심판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주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제가 전주와 지난주 계속 연결해서 하는 이유는 오늘하고 계속 연결이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 서 있는데 주님을 앙모하고 있는 사람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남은 자, remnant라는 단어를 써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말로 어떻게 쓰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 택함 받았고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지난주 했던 것처럼 악인은 구원을 받는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주님을 앙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유다의 역사를 놓고 보면 원수들이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막 공격하고 있고 사실 그전에는 아람이 공격했고 또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이거 다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엔 아수르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먼 훗날 누가 또 공격을 해요? 바벨론이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압제를 주고 압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원수의 공격이 있고 나라 안에서는 이 부정부패하는 고위 관리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오도 갈 데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긴다. 아멘. 끝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괴롭혔던 원수들이 있잖아요. 원수들한테 뭐라 그래요? 까불지마 우리 하나님이 이긴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로 이긴다니까.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거나 유다를 공격,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증명해봐. 증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증명이 무엇인가 하면 반전인 거죠. 대반전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졌던 때가 있었어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군중들을 선동을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동을 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때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그때에 밑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엄청 신났죠. 로마 군사들도 신났고요. 뭐 난리가 났어요.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예수님의 옷도 찢어서 갖고 나눠 갖고 막 그랬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정오쯤 돼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절정에 이르는 거죠. 무슨 절정? 환호성의 절정. 원수들의 환호성의 절정이 이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걸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에이 설마 이랬지만 마음이 한쪽이 걸리니까 그 돌문으로 막아놓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청원을 하고 로마 군사들이 창 들고 그걸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졌죠.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반전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고 그래 너희들이 나 죽였다고 하자. 그러면 누가 이겼어? 니네가 이겼어? 아니 내가 이겼어. 왜? 나 살아났거든.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사실은 19절에 앞에 있는 부분에 주의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작은 제목을 저는 제 원고에 또 하나를 붙여놨는데요. 승리에 대한 여호와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겼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쓴 제목이 또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9월의 부활절. 오늘 그래서 부활주일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주일 찬송 9월 달에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래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들한테 이미지를 보내면서 구역 식구들한테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앞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부활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백성 중에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봐, 원수들한테 하는 얘기해. 봐, 우리 하나님 이겼어? 우리 하나님 이겼어?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려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부활은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활이고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주의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돌을 닦고 또 닦고 뭐 불공을 들이면 궁극적으로 가서는 몇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부처가 되고 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스님들도 죽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확신하면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나에게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오늘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절에 처음에 쓰던 말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주님의 죽은 자들이에요. 그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죽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받은, 그렇게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라 라고 했어요. 잠깐 곁길로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지만 그때는 영원한 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즉 우리들, 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우리들 다,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미지를 보내드렸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몸도 아프고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그런 일이 있어요. 마음도 상하고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 부활시켜 주시고 온전한 육신까지 주시면서 완벽한 육신까지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회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완벽한 평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Perfect peace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4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 때문에 종일토록 하루 온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몸이 아프고 똑같이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똑같이 소망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완벽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었던 저 악한 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짜 승리자야. 유일한 승리자야. 완벽한 승리자야. 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습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성경 펴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거기에 그들의 시체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우리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그들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글씨로 1번, 2번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기역, 니은이 있을 거예요. 있는 분들 고개 한번 끄덕여 봐 주실래요? 있지요? 아, 그런 거 있는 분들은 좋은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거를 따라서 그 페이지에 맨 밑에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1, 2, 3이든 기역, 니은, 득읍시든 성경마다 조금씩 표기가 다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의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탈굼이라고 하는 사본에서는 나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나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죽은 자라고 하는 말로 충분할 텐데 왜 굳이 나의 시체, 죽은 몸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육신이 죽었다. 육신의 죽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은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왜 못 살아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일어납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의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은 이사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시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죽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나 그리고 시체 그리고 주의 죽은 자들이나 나의 시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동일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건 약속이에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시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까불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조금 흥분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승리자다라고 설명하고 표현하기에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몸의 부활의 교리예요. 여러분 가끔씩 부활절일 날이든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고선 몸의 부활은 이야기 안 하고 영적인 부활, 추상적인 부활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하다가 잘 안 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것처럼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뭐 사업의 부활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틀리다고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부활까지예요. 몸의 부활까지예요. 그래서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대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지금 여기 26장에 오기 전에 이미 부활에 관한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서? 영원한 왕과 더불어서. 맞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냥 세 가지로 대표적인 걸 뽑았는데요. 이사야서 9장에 좀 보면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하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의 영속성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있다가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라 The day of the Lord는 계속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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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12장에 가서는 영원한 영광이 구속받은 자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나의 시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구를 보면 이사야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일어나라 라고 깨우고 있는 것처럼 깨우고 있는데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확신에 차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주 확신에 차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으시죠? 뭐 이스터리라고 하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때만 한번 어쩌다가 믿어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믿잖아요.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살아나는 거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깨워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죠. 티끌에 누워있는 자들 즉 죽어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성도들이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예레미야, 욥기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 있거든요. 신약에.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먼저 잠깐 들리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종종 들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 가까이 갔는데 아직 그 타운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선생님 우리 오빠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너무 아파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냥 냅둬라. 안 간다. 안 가셨어요. 아니 빨리 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머뭇머뭇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미 장사 치렀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이제 가자. 우리 친구가 잠자고 있는데 우리 친구 깨우러 가자 그래요. 우리 친구가 잠자고 있는데 깨우러 가자. 이 말은 진짜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묘사하면서 가서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티끌에 누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티끌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동굴, 그 팔레스티는 동굴 무덤을 많이 썼는데 동굴을 들어가든 또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연고가 없는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그리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동네 밖에다가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사람 시체를 다 집어넣고 하나 던져놓고 그다음에 석회가루 뿌리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누구 죽으면 시체 거기다 갖다 놓고 석회가루 뿌리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음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스올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그게 틱 티끌이잖아요. 티끌에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데 누가 감히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과 에스겔이 하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무엇을 봤는가 하면 언덕인데요. 마른 뼈가 죽은 사람의 뼈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환상 중에 야 인자야 누가 저 뼈를 능히 일어나게 하겠느냐 다시 살아나게 하겠느냐 아니 살이 다 없는데 뼈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에스겔이 에이 하나님 농담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아십니다 You know it Oh Lord you know it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에스겔이 했던 이야기를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자들의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당당한 것은 이사야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깨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서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서 보십시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거기 접속사가 있는데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왜냐하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기 때문에 그렇다. Awake and sing for joy for your dew is a dew of light. 라고 돼 있어요. 깨어서 일어나서 노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은혜의 이슬이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이슬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는 이슬을 보내주셔서 이게 은혜잖아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새로움과 활력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거를 확실하게 이사야가 확인사살하듯이 문구를 하나를 더 더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아까 제가 음부가 뭔지 설명해 드렸죠.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일어나라! 다시 살려주시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땅이 하나님 이 죽은 자들은 나에게 이미 주신 거니까 나 얘네들 못 내놓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어서 이제 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공필아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 무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까워요. 아직은 못 내놓을 것 같아요 라고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토해냈듯이 내어놓은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때가 되었을 때 홀드하고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봐요. 그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안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땅이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이 우리를 못 잡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소망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부활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찬송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노래하고 더욱더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